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5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묻겠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고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은 이 물음을 두고 서로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농부들에게 세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포도를 거둬들일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한 다음 또다시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상처를 입혀 내쫓았다. 그러자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이 사람은 포도밭을 물려받을 주인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 죽여버렸다. 그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는 농부들을 찾아와 그들을 죽이고 그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란 말이냐?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으스러지고 말 것이다.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를 잡아 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예수를 지켜보고 있던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이 정탐꾼 몇 사람을 보냈다. 정탐꾼들은 정직한 사람인 채 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로마 총독에게는 그들을 다스리고 처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탐꾼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음흉한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돈을 하나 보여다오. 거기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말을 트집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죽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저 세상에 참여하게 할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모세도 불타는 덤불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야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율법 선생 몇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옳습니다. 그러자 누구도 감히 예수께 다시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걸치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칫집에 가서도 귀한 손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홀러미들을 속여서 그들의 집을 빼앗는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이 더큰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붙이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배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서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영원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믿음의 삶의 비결은 어떠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예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영육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10절의 말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예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2장 28절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서 66장 10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이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랬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는데 만족하다. autarkes. 자기 만족에, 즉 만족한, 만족하여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비천에서나 궁핍에서도 기쁘게 견딜 수 있다면 역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죠. 비천에 처하다, 타페이노, 내리누르다, 상징적으로 굴욕을 주다, 신분이나 마음에 있어 낮추다, 아래로 이끌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로 누가복음 14장 11절이나 빌립보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같은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다면 인생의 고통은 반감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서는 그래도 꿋꿋한데 늘 넘치는 것에서 넘치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체면에 어쩔 수 없어서 재산을 팔고 그것을 다 바치지 못하고 결국 일부를 바쳤다가 부부가 다 죽는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풍부라고 하는 말을 여기 페리쇼 했는데 질과 양에서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여분이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비결은 예수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배우다 하는 말은 미에오, 비밀을 전한다, 즉 함축적으로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11절, 12절의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다. 이것은 어느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핑계합니다. 나는 해보려고 애썼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라는 복음송이 있죠. 모든 환경 앞에서 달관한 신앙의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겨우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허약한 사람은 이를 가리지만 능력의 사람은 기관을 가릴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주님 어떤 일이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준비되고 훈련된 신앙의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다 갖춰지면 일하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재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은 적진에 들어가서도 진지를 구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이죠.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일이 맡겨진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괴로움을 함께 하는 나눔입니다. 14절 말씀 중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괴로움을 함께 나눔으로 또 다른 얘기는 고난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이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죠.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의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합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드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먼저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는 연보를 드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겁니다. 몸을 드린 사람들, 두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황금 같은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론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는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역시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의 삶의 비결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과 확신으로 환경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복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져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합니다. 괴로움을 서로 나누어서 분산시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더 큰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후회스러워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잘못에 얽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을 세번역으로 소개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겼으며 사막에 강을 내겼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룬 과거의 성공에도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사막에서 생수강을 내셔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광야에는 또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물입니다. 그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